시편 98편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다 같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러면 인디안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서로 하잖아요. 아메리칸 인디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긴 이야기 말고 짧은 역사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아예 자막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필그림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설교 중에 지난 10월 마지막 째주 설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어서 장로교에 관한 이야기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Bloody Queen Mary, 그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 때가 아주 극심했는데 그 왕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제임스 왕 때도 그랬고요. 아무튼 핍박이 많아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제 신대륙으로 왔는데 거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 대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매사추세츠에 있는데요. 매사추세츠 그러면 또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디냐면 보스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는 주가 매사추세츠입니다. 거기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1620년에 도착을 했고 102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2명이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해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에 45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추운 게 있었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1620년 겨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21년에 이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도와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 원주민들은요 이 유럽에서 오는 사람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누가 온 사람 콜럼버스 같은 사람 온 사람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는 거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가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봄에 그들에게 가서 이제 씨앗을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가 나름대로의 어떤 도움을 서로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인디안들을 자기들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이 됐던 거는 지정됐다가 안 했다가 뭐 이렇게 몇 번의 그 차례가 있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청교도 박물관, 필그림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안에 가면 이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의 기도문, 그리고 그 다음 해의 기도문, 그런 짤막짤막한 기도문들이 그 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거기에 나오는 그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곳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단한 기도의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사히 빠져나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감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오늘 시편 98편을 보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시편 98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찬양시라고만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여호와께 큰 소리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라. 뭐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 큰 소리 혹은 시끄러운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예요.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98편은 1절부터 9절까지 9개의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이렇게 세 구절씩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 사실 올해 추수감사절 설교는 제가 3주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나눠서 이 98편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사야서 설교 스케줄이 이렇게 엉클어지는 바람에 이거를 묶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설교만 한 120분 해도 될 것 같아요. 긴 설교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할 테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침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이유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는데 1절 말씀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가 기이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들은 이유에 관한 것으로 쫙 펼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참된 감사가 넘치는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He has done marvelous things.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98편에는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를 특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기이한 일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이 복수형 단수형이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제 아내를 우리 뭐라고 보통 해요? 우리 아내라고 그러죠. 왜 우리 아내예요? 내 아내지. 단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또 복수로 사용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 복수형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marvelous thing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marvelous things라고 복수형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한 가지 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었던 사건, 출애굽 사건. 또 여호수아를 중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 그것도 기이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공격해왔어요. 여러 민족들이 공격해왔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저지를 세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사사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물리치셨던 아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행해주셨구나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한다면 다윗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블레셋에 도망을 갔던게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편을 다른 사람이 한참 훗날에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건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채셨습니까? 눈치를 채셨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해주다. He has done marvelous things. 과거에 이런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픈 일도 있었어요. 괴로운 일들도 있었어요. 당혹스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도와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거룩한 팔. 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왼손을 하면 안 되나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오른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뭐 이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몰래 몰래 비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2절 보세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몰래 몰래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과 계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예수님 믿은 것에 그냥 미쳐가지고요, 그냥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찬송을 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몰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드러내놓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으로 왔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들었어요? 기생 라합은 예,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히브리 사람이 와서 정탐을 하다가 발각될 위험에 빠졌을 때에 숨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어.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낙타를 가지고 그 보부상들, merchant들이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야, 애굽 땅에 그런 일이 생겼대.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이런 이야기가 소문과 소문으로 해서 여리고성까지 왔는데 그때 기생 라합은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웠던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뭐 다른 거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머리가 두 개고 손가락이 여섯 개씩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장사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지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구원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펴셨다면 거기는 표시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단어에는 표시를 해야 돼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그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도 약속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뭐 다른 것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야단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으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왜 도우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하면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야, 내가 저 제자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맡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우리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찬양을 드려야,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하는 주체를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죠.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근데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Make a joyful noise. 그냥 시끄럽게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륨이요. 라디오 같은 거, 텔레비 같은 거, 혹은 유튜브 같은 거 키실 때 볼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볼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볼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찬송의 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joyful noise라고 하니까 뭔가 막 시끌벅적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할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수금으로 노래하라고 그럽니다. 음성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6절에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찬송하라고 그럽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막 불러제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 알지만 확인하고 가봅시다.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6절에 왕이신 여호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여호와께 해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 왕이신 여호와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왕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4절부터 6절은 왕이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가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온 땅이요 그러더니 7절에서는 뭐라고,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사실은 모든 만물, whole universe,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7절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음성, 소리도 점점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지만 그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자연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계속 큰 물이 하면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파도 소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런 파도 소리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물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이 뭐 박수를 치고 뭐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 것은 맞아요. 시적인 표현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깔려져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하고 연결을 해보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자연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자연과 뭐야 그 공해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되고 오존층이 어떻게 되고 클라이멧이 어떻게 되고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되고 우리 그런 얘기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8장에 있는 그 말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땅이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회복의 날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이 땅들조차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미래에 오시는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편 저자도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현재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심판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음성,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찬양하는 그 주체의 범위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땅으로 만물로 퍼져가고 있다고 그랬죠.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과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찬양의 소리는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8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요약이에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 땅이 현재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미래에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과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내일의 것까지 감사하고 미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까 오른팔, 거룩한 팔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왕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 말을 이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다라고 모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것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있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전쟁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날 주변에서 되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2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미식 축구 결승전이 있습니다. 슈퍼볼이 있습니다. 그 슈퍼볼을 위해서 지난 목요일 날 어느 미국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날을 놓고 회의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슈퍼볼이면 가서 TV로 보고 아니면 돈 많으면 돈 좀 있고 미리 티켓을 산다면 거기 가서 보면 좋잖아요. 새로 구장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교회들은 목사들은 모여서 걱정하고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신매매가 설치고 마약범이 극성을 떨고 온갖 악한 일들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칼 갖고 몽둥이 들고 가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들의 주인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용사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팔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시편 98편을 연결을 한다면 우리의 삶과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